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주 갈릴리를 건너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여러 곳에서 그런 내용을 보지요. 주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오히려 게네사렛 호수는 익숙치 않으실 것임에도 때로 풍랑을 만나면 오히려 주님보다는 어려움을 더 호소하는 허둥대는 제자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를 건너서 다니시는 것에도 귀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자주 갈릴리를 다니시지 않는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보면 오히려 과연 저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렇게 궁금할 정도로 오늘 본문 내용이나 때로 갈릴리에서 풍랑 만나는 저들의 허둥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우연히 일어난 갈릴리의 폭풍 속에서 대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 풍랑 만난 모습과 같은 우리 자신들의 위기 속에서 모습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각자의 믿음을 한번 점검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늘 안일할 때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사실적인 우리의 모습이 나온다고 볼 때 역시 우리가 어려워 힘겨워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오늘 질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 내용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22절에서 23절 두 절을 통해서 위기는 어느 때나 만날 수 있다. 인생의 위기는 어느 때나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많은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어느 갈릴리 부두에 이르러 가지고 배를 타고 그 제자만을 태우고 갈릴리 바다로 잔잔한 호수로 미끄러 들어가는 그리고 어느 정도 가에서 배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는 피곤함을 이기시지 못하셔서 잠들어 계시고 그리고 어떤 노를 젓는 아마 제자들은 좀 흥얼거렸겠죠. 폭풍 속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마침내 어느 정도 갔을 때 폭풍을 만나게 되고 허둥대는 제자들의 모습 안드레는 이쪽으로, 베드로는 이쪽으로 뭐 이런 모습들이 상상이 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물결과 바람을 명해서 잔잔케 하시는 그런 상황이 머리로 그려집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그 서정적인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갈릴리의 바다에서 배에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하루는 그랬다고요. 하루는. 이것은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그냥 어떤 날의 이런 말과 같은 거거든요. 하루를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 잡기 위해서 갈릴리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매일매일 어떻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배를 늘 타고 배에 오르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어쩌면 우리가 방주라고 할 때 배라고도 의미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 어찌 보면 한 배에 타고 있는 한 배의 선원들이죠. 또 인생 항로를 건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배를 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모습에서도 이 비유는 생각할 수 있고, 때론 이렇게 잔잔하게 어떤 일을 출발하기도 합니다. 일이 잘 돼가지고 편안하게 출발하기도 하지요.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어찌 보면 풍랑은 늘 예견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무사히 가고 어떤 사람은 편안히 가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그런 명령을 하신 분은 주님이셨거든요. 이 제자들에게. 근데 주님의 명령에 따랐는데 어때요? 풍랑을 만난다. 우리가 이런 곳에 많이 그 혼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야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 하라고 하신 일에 무조건 순풍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다고요. 물론 저편에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지만은 호수를 건너가자 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 이제 건너편에도 가서 말씀을 전하십시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자고 명령하셨다고요. 그럼에도 그 길에도 풍랑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주변에 주시는 뜻이 계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그랬는데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주무셨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전혀 어떤 반응이 없고 잠잠한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가 고통당할 때 왜 그렇게 잠잠히만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탄식할 때도 있다고요. 왜 그렇게 잠잠하십니까? 좀 그 문제에 당면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조용히만 계십니까? 어찌 보면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더욱 그런 하소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꼭 같다고요. 결국 풍랑 때 배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 줄 알면서도 제자들은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고통당하고 있을 때도 주무시고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태할 정도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분명하거든요. 마침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고 했다고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배를 탔다는 것 자체는 이미 폭풍을 만날 각오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처음 타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미리서 여기다가 뭘 붙여. 그죠? 왜 그래요, 그건? 바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을 향해 가는데도 바람을 만날 각오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무사 안일하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또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단정을 해버린다고. 아닙니다. 배를 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폭풍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지요. 또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의 폭풍은 항상 있었고 있을 수 있는 폭풍입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때도 늘 겪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풍파가 없을 때는 없다. 유행의 바람 뭐 있잖아요. 유행의 바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와, 저 사람도 저런데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는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용한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광풍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풍랑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광풍을 허락하시는가?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왜 광풍을 일어나게 허락하시는가? 아니, 애시당초 잠잠하라 그러시기 전에 바람이 안 일게도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주님은? 아닙니까?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광풍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느냐 이거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광풍을 만난 분이 우리 강경재 집사신데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는 늘 인생에 있어서 위기와 고통을 경험합니다. 직장도 어찌 보면 살아남는 게 고통이고 위기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이 정해진 돈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는 주부들도요. 이거 위기입니다. 고통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위기와 고통이 없을 때는 없어요. 누구에게도 다 크기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이 위기와 고통은 다 있다고요. 가족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적거나 크거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광풍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왕의 인생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저기 적도에 살던 친구가 공부한다고 북위 38도에 오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적도에서만 살다가. 어떻게 적응하는가 신기합니다, 참. 그거 완전 적도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저 친구에게는 광풍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앞에 절망하지 않는가, 우리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이나 절망 앞에서 너무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허둥대던 제자들은 주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우게 되는데요. 이 제자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너무나 닮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제자리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죽겠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어때요? 밝은 면 좋은 면을 보는 것보다도 늘 어두운 면만 본다고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요즘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아, 그 막내 아들 때문에 죽겠다고. 아, 어떻게 지내세요? 아, 그놈의 집에 뭐 일이 생겨가지고, 아,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게 낼 것도 아닌데, 아, 근데 골치 아파 죽겠다고 이런다고요. 전부가 어때요? 죽겠다는 거예요. 아, 참. 은혜 가운데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 죽겠대, 죽겠대.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겠는가 생각해요.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참 죽겠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선택해야 될지 죽겠대. 어느 직장을 잡아야 될지 죽겠대. 전부가 죽겠지. 성경에 나온 말이니 오늘 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 요즘 직장에서 아주 상사가 괴롭혀서 죽겠다고. 오로지 죽겠다는 얘기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죽겠다고 말할 때 함께 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계신다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죽도록 주님께서 버려두실 분이 아니거든요. 함께 계시다면. 임마누엘이 주님이시라면.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죽겠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깨우는 것은 저들이 참 잘한 것이죠. 계시는 듯 안 계시는 듯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운 것은 참으로 제자들이 한 중에 그래도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요령대로 그 폭풍을 대처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겠다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깨우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저들에게 그래도 믿음이 얕으면서 가장 잘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려움 속에서 마치 나의 위기를 외면하신 듯 너무나 조용히 계시는 주님을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님은 가만히 잠잠히 그냥 주무시는 듯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우리는 주님을 깨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죽겠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하소연할 때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비로소 예수께서 잠을 깨사, 잠을 깨사.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주무시는 거 어찌 보면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 하셔야 될 모습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 보든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제자들 끌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잠이 모자라서 보충하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배를 탔을 때나 당신이 하실 일이 없을 때 늘 그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인생의 기술인 것 같아요.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나름대로 방법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잡수십시오. 그럴 때도 뭐랍니까 주님은? 내게는 내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런 말씀하신다고. 그것이나 여기에 지금 풍랑 있는 배전에서 주무시는 주님이시나 마찬가지라고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는 주무시던 듯 계시던 주님께서 내가 당한 위기에 직면하시는 겁니다. 내가 위기를 직면하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가 당한 위기를 직면해 주신다는 거죠. 창조주 주님께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기 그랬거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적어도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말을 들을 줄 압니까? 바람이 말을 들을 줄 알아요? 어쩌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생물이에요, 어찌 보면. 물이, 야, 내 입으로 쏙 들어가라 그러면 쏙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물과 바람은 분명히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더니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적어도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것들도 주님께 복종하고 응답한다면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는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 나의 위기와 고난이 있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이 있습니까? 정말 죽겠다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까? 옆에 주님을 깨우십시오. 물론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깨운다고 하는 건 뭡니까? 주무시는 뜻, 뭐라 그래 요즘 우리말로 계시는 뜻, 안 계시는 뜻 그러고 계시다고 주님이.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기와 고통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위기 때 반응, 위기 때 반응이 가장 정확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주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반응이 바로 나의 가장 사실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1년여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강경재라는 사람이 그래도 어쨌거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걸 보면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져요.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니, 제자들이 예전에는 이런 일 못 겪었습니까? 어찌 보면 이 사건은 어때요? 5천 명에게다가 떡을 먹이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기적과 이적을 봐왔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기적 앞에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찌 보면 놀람보다는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감격일 거예요. 과거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도 해결했던 주님께서 이번에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고 이런 감격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는 때로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다른 게 뭡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같은 위기와 절망을 만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신자들의 반응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25절 상반절에 그랬다고요. 오늘도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나 옆에 우리 신앙하는 동료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당신 믿음이 어디 있어? 또 불신자들은 당신이 신앙한다는 사람이 어째 그 꼴이요? 꼭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보다도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 아버지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어머니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과연 당신이 믿는 사람입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이전 사건의 일을 겪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와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은혜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당신 믿음이 어디 있는 거요? 이런 핀잔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조금만 주님을 의식할 수 있다면 놀랄 일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 그랬거든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말아야 되겠다고요. 어떤 일들 일들마다 위기를 넘겨놓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이 일도, 주님께서 이 일도 해결해 주셨구나. 주님께서 이것도 무마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고 또 믿음이 자라고 다음 단계를 한 계단을 올라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겪고 그것을 잘 주님을 깨워서 해결한다면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으로만 위기와 고통을 당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자랍니다. 어찌 보면 무사 안일하게 편안하게 가는 그 믿음은 힘이 없어요.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에 직면하는 제자들처럼 위기와 고통 속에 어찌 보면 죽겠다고 할 정도로 내동댕이졌을 때 그걸 주님과 더불어 극복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믿음은 자라게 돼 있다 이거죠. 주님의 역사 앞에서 언제나 입을 담을 수 없는 제자들과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들을 수 없는 무생물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런 고백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도 놀랄 일입니다. 죄악의 땅에, 멸망당할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추스르게 되고 다잡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제자들이 경험한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거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있는 갈릴리의 풍랑처럼 흔하게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고난은 신앙의 삶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마귀의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는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일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고요와 같은 세상에서 풍랑 없이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각오하고 당했을 때와 각오도 하지 않고 당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자, 준비된 자에게는 뭐예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지 못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의 신앙에는 점점 광풍같은 풍랑이 닥치고 바닷물이 우리 배전에 쌓이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계신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당면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물과 바람도 명하심에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고 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어도 주신 약속입니다. 인간적으로 위기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나를 보고 주님께서 오히려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고난의 사람, 연단의 사람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것들 뷔페에 가서 잘 먹고 일을 쓰실지라도 헛된 겁니다. 그 나중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배만 나올 수 있죠. 모든 것은 헛되고 결국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더 많습니다. 제 얘기는 즐거움과 기쁨조차도 오히려 고난 때문에 그것이 없는 듯 여겨지는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순간에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나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 풍랑을 나 혼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주무시는 듯 조용히 계신 주님을 기도로 일깨워서 그 주님을 나의 만난 풍랑에 직면하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힘을 100분 활용하셔서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주님과 더불어 잘 감당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신앙의 한 단계를 높여가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